오늘 읽은 11장 말씀은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화려한 일생을 살았던 솔로몬도 죽어 장사 지내졌다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확하게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나이와 등등을 다 비교해 보고, 그가 출생한 것이 나중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천도한 다음에 출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나이와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긴 세월 40년을 재위하면서 통치했는데, 솔로몬의 전반의 통치는 매우 훌륭한 지혜로운 통치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선물 받아서 그 지혜로 나라를 운영해서 여러 면에서 매우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정점에서 인생 후반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받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몰락해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솔로몬의 일생에 매우 큰 오점을 남기는 역사들이 후반부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신 솔로몬 후반부에 빚어진 불행한 사건들을 첫째는 이방 여인들과 많이 혼인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둘째는 그에게 대적하는 정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세 번째 가서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이라는 정적이 나타나서 그가 앞으로 나라의 열 지파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는 불길한 예언을 듣는 것으로 솔로몬의 인생이 마감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첫째는 왕궁에서 생긴 일이고 둘째는 대적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무리한 정복 전쟁 또는 불필요한 살육 이런 것들이 빚어진 결과였다라고 설명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아 있었던 지파들의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서 중앙 정부가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고 중앙 정부가 모든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되면서 지방의 여러 지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1절 이하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으로 이 11장이 시작되는데 이방인 여인들과 많은 혼인이 지나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고대의 이 제왕들은 대체로 다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정치 외교적인 평화를 위해서 또는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국제적인 인물이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정략 혼인을 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역사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그 중동 지방의 역사만이 아니고 우리 동양에 있어서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 흔히 볼 수가 있었고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여러 지방의 토호 세력들과 왕실이 혼인을 맺어서 그 토호 세력들을 지방의 권력들을 장악하는 그런 통치 모습을 많이 보인 것을 우리 역사에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솔로몬도 그런 의미에서 정치 외교적인 외국과의 평화로운 관계 유지를 위해서나 또 자신이 이만큼 안정된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나 또는 자신이 얼마나 세계적인 인물인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 이전에 면밀히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생각해 보았어야 했는데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에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해 준 것이 율법의 첫 규정입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게 된 것을 처음부터 경계하는 거지. 혼인 자체의 혼혈이 되어버리는 그런 혈통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염려보다는 종교적인 혼합을 더 많이 염려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엄격히 금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4절이나 6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다윗도 그런 면에 있어서 실수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이방 종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방지해서 백성들이나 그 스스로 왕실이 신앙의 유일성을 잘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잘 지켜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다윗식을 행하지 않고 이방 혼인을 통해서 결국은 종교적인 혼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 여러 신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스다롯이라는 신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 아스다롯은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의 지중해 쪽 해변에 있었던 페니키아 지역의 베니게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여신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스다롯과 바알을 함께 섬기면서 함께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밀곰을 섬겼다고도 지적하는데 밀곰은 몰록 신과 같은 것이었고 주로 모압 지방에서 성행하던 것이었는데 유아들을 희생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매우 악한 그런 악습을 가지고 있는 종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는데 솔로몬이 이 모압의 딸을 자기의 처부로 맞이하면서 그 종교를 허용했고 예루살렘 앞산에 이 몰록 신에게 제사하는 유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를 용납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더럽혔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모스 신도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그모스 신은 전쟁의 신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믿음인데 이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솔로몬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정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라고 반복해서 표현을 하지요. 단순히 무슨 외교적인 정책 때문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또는 뭐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근본으로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을 돌이켜버렸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지적합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전성기를 지나면 초기에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산 사람입니까? 구절 말씀에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첫째는 그가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친히 나타나셨고 둘째는 성전 봉헌했을 때도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 말씀을 친히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에는 여지없이 타락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의 원인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게을리하는 여기에서부터 그의 도덕성이 타락하게 되고 신앙 정신 지키는 것도 나중에는 희석되어 버리게 되고 결국은 나라 안에 늙어가면서 모든 종교들을 다 끌어들여서 마치 예루살렘이 종교 전신장처럼 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인생 말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화려한 삶을 살았으나 말년에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14절 말씀 이하에서는 두 사람의 그 솔로몬의 대적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한 사람은 하닷이라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닷은 남쪽으로 도망가서 나중에 애굽으로 도망가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래 왕족 출신이었고, 그러나 반면에 르손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지방 관리였던 것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북쪽으로 가서 북쪽 지방에서 세력을 장악하고 그 지역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을 대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두 사람이 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불필요한 살육에 대한 반발이라는 겁니다. 이 예를 들어서 하다시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버린 것에는 다윗의 시대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에돔을 정벌할 때 어느 정도 에돔을 정벌하고 온 다음에 에돔에 항복하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을 죽일 필요는 없었을 터인데, 에돔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불필요한 살육을 감행합니다. 거기에 원한을 품었던 이 하다시 이집트로 망명해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일이 되게 되죠. 나라를 다스리 나가보다 보면 벌도 필요하고 징계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전쟁도 불사르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필요하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이 살육을 감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유다 왕국의 큰 장애로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될때 처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지요. 처음에는 공사장의 감독에 불과한 현장 공사 현장을 지키던 그런 감독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된다는 말을 듣고 또 거기서 소문 나면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 하자 남쪽으로 망명가 있다가 후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서 로보암 왕 때에 열지파를 분할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고 열지파 모두가 그 사람 편에 줄을 서고 가담하게 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인데, 그렇게 된 것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시대에 지나치게 예루살렘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경제도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모든 권력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면서 각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상당 부분을 빼앗기게 되었고, 권력 행사를 할수 없게 되면서 지방의 불만이 커지게 되었고, 지파들의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불평 불만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새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남북으로 나눈 일까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고, 예루살렘을 화려하게 큰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지만,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방에 있었던 여러 지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도 행복하고 그들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 터인데,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집중되게 되면서 또 중앙정부가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을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 너무 예루살렘은 은을 돌처럼 여길 만큼 그런 낭비와 사치가 극한 도시를 만들고,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경비를 뒷감당하기 위해서 허리가 휘어지는 이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국가의 분열이라는 것을 가져오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모든 백성들 골고루 살펴야 된다는 원칙이나, 불필요한 살육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이나, 이방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이나, 이 하나님의 원칙들을 어기게 되면서 솔로몬의 말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후에 솔로몬이 어떤 말년에 회개하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에 있어서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기록된 것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 모두가 전반전을 인생의 전반부를 잘 살았는데 후반에 가서 이렇게 무너지는 솔로몬처럼 되지 않고, 우리의 어렸을 적의 신앙, 지나간 세월 동안 가졌던 그 신앙을 말년까지 잘 유지해 나가는,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그런 심지 깊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말년이 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어서 솔로몬의 화려함이 있었지만 말년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우리 끝까지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